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이요. 잘하신 줄 알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 내 삶의 내비게이션,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런 구절을 읽어 나갈 때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감동이 된다든지 와 그렇구나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스터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주 전에 삶을 복기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둔 바둑을 복기하듯이 1년을 복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천천히 복기해 보라고 제가 권면했고, 지난주에는 멀리 보고 경주하도록 성경적인 세계관을 품고 멀리 보는 가운데,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거룩한 긴장 가운데 달려가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경주하는가, 삶의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에 헌신한 가운데 경주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뼈대입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에 헌신한 가운데 삶의 경주를 하라. 언젠가 자동차로 어디 찾아가면서 제 스마트폰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앞에 대시보드에 그 거치대를 사용해서 이제 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운전 중에 부착했던 그 홀드가 떨어지면서 운전 중에 아주 당황했어요. 운전 중이라서 손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갑자기 방향 감각이 흐트러진 것처럼 당황해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영국 럭비 선수가 구글 맵 안내를 따라 운전하다가 갑자기 상당한 속도를 내고 가고 있다가 갈림길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순간 방향을 틀면서 길값 물체를 들이받고 큰 사고가 나서 그 다음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내비만 믿고 가다가 뭐 철길로 들었다든지, 내비만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빈 공터에 도착했다든지. 지금 내비게이션이 많이 진화가 되어서 이런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할 때 그 교훈은 direction 또는 instruction, 주님의 지침,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지침들, 주님의 지시들,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지침들, 내비게이션이 그러죠. 이쪽으로 가라, 500m 전방에서 left는 하라. 주님의 지침과 주님의 그 지시는 정직하여,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갑자기 연결이 안 됩니다. 주님의 지시, 교훈이 정직하여? 여기 정직하여 이 말은 올바르고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고 정확하다. 네, 좀 기다려주겠습니다. 여호와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시는 바르다, 올바르다. 한 번도 잘못 안내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래서 목적지까지 당도하게 하고 어김없이 당도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계명은 사람이 내리는 고통스러운 어떤 복종을 강요하는 그과는 달리 어떤 부작용도 없이 여기 순결하다 이 말이 있듯입니다. 주님께서 내리는 명령은 그것을 따를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 없이 따르면 따를수록 내 눈을 열어서 진실을 보게 한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우리를 둘러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겠는지 쉽지 않겠는지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할까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나를 구성하는 인간 내면, 양의 속성을 가진 나,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예배가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과 머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들의 개입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 미혹과 유혹의 역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완주, 경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이 영적 존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경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가는 복잡한 도로 같은 경우에 구글 내비를 키면은 이 시간대에 여기서 어디까지 시간이 나옵니다. 놀라죠. 이 예측이 어떻게 그 가능한가? 정말 지금 이 시각, 이 시간대에 35분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해서 구글 내비를 이제 신뢰하면서 출발합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그 장소에 인도하면서 도착지까지 보니까 35분 정도 소요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와, 구글 맵이 대단한데? 감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19편 8절에서 말한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인생은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침에 분명하게 당도하게 되어 있어. 그 순종을 했더니 그 지침에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와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 말씀 사실이던데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오늘은 성경에 있는 몇 군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군데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과연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때로부터 약 3000년을 뒤에 세계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고 진실인지 먼저 야고보서 1장 20절 잠시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지금 우리는 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이게 쉽게 성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많은 것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룹, 좋아하지 않는 그룹 어쨌든 삶의 여러 정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반화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 뭐라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상대방을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도록 한 데 쓰임을 받는다. 어떤 직장인 형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직장인 형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운전하면서나 사람들 사이에 쉽게 화를 내면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지내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한 형제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왔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머물러요. 뭐라고? 내가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마귀의 의도대로 진행된다고? 와, 이거 심각한데? 주님의 도심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변화가 관계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하는 말이나 감정 표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한 2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 형제를 보면서 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뭔가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태도에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 형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말씀 따르길 잘했구나. 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변화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침에 당도했고 그 기쁨을 확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잠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성경을 심각하게 대하지 아니하면 6장 9절이나 10절 여기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둘러싸이는 사회는 이것을 권하고 나도 은연 중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걸요.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부자 되는 것을 목표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거 지나간 적이 없다고요?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올무라는 뜻은 덫입니다. 트랩이에요. 뭐라고? 부자 되는 것을 목표 삼으면 덫에 걸린다고? 이 내비게이션,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은 내게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자꾸 코치합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것을 목표 삼으면 덫에 걸린다고? 난 부자 되기 원하는데 내 내비게이션 잘못된 거 아니야? 10절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위 사람들이 전부 재테크와 돈 버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돈인 주제이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 벌기 위해서 베라벨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진행하는 목사님들도 실시간 방송 중에 후원금에 해당되는 슈퍼챗을 누가 쏘아주면 즉시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정말 모양새 빠져요. 어느 유튜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시청자들이 돈을 주는 방향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는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면 생각에 왜곡이 일어나고 그것이 발전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열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진실을 보게 하는 거죠.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하는 거죠. 어떤 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장 동료들 점심 먹고 나면은 다 돈 이야기인데 어디에 투자했다, 이것을 벌었다, 이것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코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코치하는 것에 이리 가라고. 이렇게는 속력을 줄이라고. 400m 앞에는 좌회전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동료의 가치관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누린다. 불을 많이 손에 획득하면 행복감도 커진다는 확신 가운데 대출에서 무리한 투자하고 의심스러운 종목에 투자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형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건가?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격려하는 거죠. 너의 선택이 옳다. 너가 잘 사는 거다.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꽤 강조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내용을 권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평생 눈만 그 구절을 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했으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여덟 개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해요. 온유한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가 성공하는 자이다라고?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는가 하면 이 온유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온유의 정의는, 이 definition은 상대방을 배려하여 나의 힘과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함. 성경적 온유의 정의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나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아니함. 내가 답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답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아는 채 안 하기. 어떤 그 유익 때문에 그 공동체에 뭔가를 배려해서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기 그게 쉽나요? 근데 그게 온유예요.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갑의 위치가 주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온유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십니다. 왜 체포되셨어요? 힘이 없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갑 중에 갑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손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저항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이요.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것 없는 줄로 아느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체포되도록 허용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을 때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십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 순간도 주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갑 중에 갑 중에 갑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으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 말씀을, 이 말을 합니다. 비웃으면서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힘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머물러 계십니다. 피를 충분히 흘리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이것이 성경적인 온유의 모습입니다. 가끔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소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자신, 목사님 나 자신뿐만 아니고 저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업체 운영자가 손쉽게 갑질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합니까? 왜 힘을 다 사용합니까? 영적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집에 성경책이 서너 권 있어도 몇 권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은 견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방향 제시에 따라서 산적이 없기 때문에 있는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통치의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부동산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아닙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백성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하길라 산에서 일어난 사무엘상 26장 사건입니다. 이것을 잠시 보고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1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 그런데 의뢰의 위치에서, 아주 낮아진 의뢰의 위치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피해 다녀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원수인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사울왕은 갑의 위치에서 10년 동안 을의 위치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10년이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기고 하는 중에 수금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율법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신 자 내가 존중합니다.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고백이, 그의 찬양이, 그의 기도가 진정인지를 테스트하는 환경을 하나 조성해요. 우리 위치에서 쫓기던 그에게 갑자기 갑을 위치에 딱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것이 하길라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다윗에게 원수를 한 칼에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부여해 주세요. 다윗이 갑자기 자기에게 생긴 이 힘을, 자기 원수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나 안 하나 달아보시기 위해서요. 사무엘상 26장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그때 동원된 군사가 본문에 의하면 3,0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발한 군사. 저녁이 되자 군사들이 경계를 선 가운데 사울은 사한 가운데에서 보좌관들이 지키는 가운데 잠을 잡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뭔가 영적 비밀을 하나 건졌으면 좋겠어요. 7절, 8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이 10년 동안 다윗의 생각 속에서 무수히 맴돌았던 그 말들이에요. 근데 아비새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보면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찌르겠습니다 해요. 당신의 직접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찌르겠습니다. 자기 합리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알턴 이와 같은 어떤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기 주목할 것은 계속 여호와라는 언급입니다.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1절에 뭐라고요? 지금 아비새가 칼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온유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을의 위치에 오랫도록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재산이나 위치나 타이틀이나 아니면 뭐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갑의 위치에 올려놓고 내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속성처럼 움직입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나면서 사무엘 상을 지은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 있는 어떤 비밀 하나를 언급하고 지나가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3천명이 집단적으로 잠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유를 설명해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다윗이 어느 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울이 그 군대를 출정시켜가지고 뭐 많이 행군했기 때문에 지금 피곤해서 다 잠자리에 골아 떨어졌구나.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 히브리 원문의 문자적인 번역은 여호와의 따르데마가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데마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창세기에 한 번 또 쓰입니다. 어디에요? 깊은 잠이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 2장,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낼 때요. 마취와 같은 깊은 잠을 자게 하고 뽑아내요. 그때 따르데마가 등장합니다. 강한 마취와 같은 깊은 잠이 들도록 사울 군대 3천명 전체 위에 하나님께서 투여하시고요. 아무리 꽹과리를 쳐도 깨어나지 못하게 해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사용하는지 갑질을 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손에 칼을 쥐고 한 번만 내리치면 끝나요. 고생 끝나요. 다윗은 사울 왕의 생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온유한 자에게 허락되는 땅을 차지하는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반열에 오르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합니다. 주님의 성품인 이 온유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에게 작동했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정확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보다 앵커 구글이나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는 아티클이나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정보를 많이 의존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임의 정보입니다. 진정한 안전 운행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성공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주와 여러분은 특별한 도전적인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가이드, 정보,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내비게이션을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사람, 따를 줄 아는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60분입니다. 하루 24시간, 1시간은 60분. 그럼 하루에 24분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하루는 24분이 60개가 있습니다. 24분, 24분 이 60조각이 하루를 구성해요. 60개 중에 한 조각만 내면은 1년에 성경을 두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게 허락된 60개의 조각들, 24분, 24분 그것을 생각 없이 우두두두 언제는 24분으로 된 거 10개 조각을 막 의미 없는 것에, 후회할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구마구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작업을 뒤로 미룹니다. 분주한 가운데 내비게이션 없이 속력을 막 내는 거죠. 우리에게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 가능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침을 담고 있는 어떤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내비게이션의 지침에 내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섭리해 놓으신 그 목표 지침에 능히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락을 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세월을 아끼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나 일어나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